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 기도 나흘 만에 수도 앙카라로 귀환했습니다. 앙카라는 대통령궁 주요 시설물들이 쿠데타 세력에 의해 폭격을 당하고 이스탄불에 비해 쿠데타가 늦게 진압되는 등 불안이 지속됐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젯밤 앙카라에 복귀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를 차례로 주재했으며 이어 오늘 중대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대 결정과 관련해서는 쿠데타 가담자 사법처리와 재미 이슬람학자 페툴라후 귤렌 지지자 척결 조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형제 부활과 대통령 중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계획이 제시될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터키군은 오늘 쿠데타 진압 이후 처음으로 이라크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20명의 쿠르드 반군을 사살했다고 터키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어선들이 오늘 타이완이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 도서로 출항했습니다. 이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최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서 타이완이 점유하고 있는 이투아바도 섬이 아닌 바위로 규정한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벌이는 것입니다. 타이완은 이 판결로 이투아바 주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어민들의 조업 활동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어민 15명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항의하는 뜻에서 5대 어선에 나눠 탄 뒤 타이완 남부 스프레틀리 군도내 이투아바, 타이완명 타이핑 부근으로 열흘간의 항의에 나섰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내 공습으로 민간인 100여 명이 숨졌다고 국제인권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한 시리아 만비지와 그 주변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지난달 이후 100여 명의 사망자와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카와 터키 사이 전략적 보급로인 만비지 지역에서는 지난달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군과 아랍 민병대가 진격한 뒤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와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그리고 시리아 혁명국가연합과 반군 측은 만비지와 알투쿠아르에 대한 공습으로 100명 가까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를 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전당대회 이틀째인 어제 진행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투표에서 후보 확정에 필요한 대의원 1,237명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 주요 연사들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그리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클린턴 전 장관을 내세워 오바마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를 노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당대회 사흘째인 오늘은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오늘 폭력과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인종주의를 조장하거나 국가에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에서 이 법안은 찬성 62대 반대 47로 가결됐으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의원 120명 가운데 90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가들과 법안 반대론자들은 이 법이 아랍계 국회의원들을 의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비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프랑스 군인 3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군인들의 사망 경위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올해 초 리비아에서 특수부대가 지상활동을 시작한 이래 서방군 첫 전사자들로 기록됐습니다. 프랑스는 그동안 리비아에서 비행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또 영국군, 미군과 함께 올해 초부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전투를 벌이는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나고 계신지요? 푹푹 찌는 한여름 더위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영어 표현에는 무더위에는 병균도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계 각국이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수록 심해진다고 느끼는 여름 더위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해양대기청 NOAA는 지난 6월 이 지구 평균 기온이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16.4도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 세계의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한반도 역시 날씨 통계가 누적되기 시작한 1974년 이래로 최근 5년이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더울수록 에어컨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다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1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동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28도, 신의주 22도에서 24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23도에서 29도, 함흥 20도에서 2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8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에드 시란의 노래입니다. 포토그래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Under the lamppost back on 6th Street, hearing you whisper through the phone, wait for me to come ho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지난주 발생한 군사 반란 이후 연루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이 한창인 터키의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늘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전망해 보겠고요. 유엔이 최근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반기문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5일 개막합니다. 2주 정도 남은 이 시점에 브라질 국민의 절반이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터키로 가볼 텐데요. 이 터키는 지금 군사 반란 뒤처리로 분주하다고요.
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점에 자리한 국제교통 요충지 터키에서 지난주 금요일 자정 직전에 군사 반란, 쿠데타가 발생했으나 6시간여 만에 진압됐습니다.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반란군의 통행을 막는 등 적극적인 저항에 나선 한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터키 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신속하게 밝힌 데 힘입어서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빠른 시간 안에 국가 권력기관들에 대한 장악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쿠데타 배후와 동조 세력들에 대한 숙청에 돌입했는데요. 이미 반란군 관련자 6천여 명을 체포해서 구금 중인 한편 공무원 9천 명을 해고하고 대학 교수와 교사 등 교육계 인사 1만 5천 명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또한 터키에서 불법인 사형 제도를 되살려서 쿠데타 관련자들을 처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터키 정부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터키 대통령이 오늘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했다고요?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데타 발생 이후 처음으로 오늘 수도 앙카라의 대통령궁으로 복귀했는데요. 어제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열린 군중 집회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매우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고 20일 오늘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이날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이 중대 발표가 과연 어떤 내용일지 각계의 다양한 예측이 나오는 중입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이 될까요?
아무래도 군사반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터키 정부는 현재 미국의 망명 중인 이슬람 학자 페툴라우 귤렌이 이번 쿠데타를 배후 조종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 추방 요청서를 어제 제출했는데요. 터키 국내에서 귤렌을 추정하는 세력에 대한 응징 방안을 중심으로 쿠데타 연루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벌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 직권으로 사형제 부활을 전격 선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터키가 정부 조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더군요.
예.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예고한 중대 발표는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군 조직을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꿔서 군 내에 반정부 세력의 재결집을 막고 반정부 인사들이 요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에르도안 대통령 측이 의심하고 있는 법원, 사법부 조직을 개조하는 일도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네. 자, 아예 헌법을 바꾸는 일도 포함될 수 있다고요?
네. 터키는 종교와 신앙을 국가 통치 체계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신정 국가가 아닌 정교 분리 원칙의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 인구의 95%가 이슬람 신자들인데요. 이번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반정부 세력은 에르도안 정부가 정교 분리 세속주의 원칙을 버리고 신정 국가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일부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불발된 쿠데타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슬람 세력이 결집된 상황을 활용, 터키 정부가 전격적으로 이슬람주의 헌법을 채택하는 개헌 작업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터키가 종교 분리 원칙을 버리고 이슬람 국가로 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의 터키 전문가 소네르 찹타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높아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터키 정부가 신속한 개헌 작업에 돌입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이슬람 혁명이 장기적인 권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종교 세력을 부추겨서 나라를 장악하고 이슬람 지도자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전부터 이 에르도안 정부는 이슬람주의를 강화해왔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 헌법은 정교 분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에르도안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모든 공립학교에 이슬람 순위파 교리를 가르치도록 하는 등 이슬람주의를 강화해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쿠데타 발생 과정에서도 새벽 1시께 전국의 8만 개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해달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지금도 이슬람 신도들에게 정부를 지지하는 거리 시위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터키 정국이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국가 통치 체계를 완전히 바꿨던 이란의 호메니 혁명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터키가 이제 쿠데타 뒷수습을 하고 있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쿠데타 수습 과정에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쿠데타 불발 사태에 대한 터키 정부 당국의 수사에 적절한 협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터키의 민간 정부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쿠데타 시도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하고 터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서방 일각에서 터키의 대대적인 쿠데타 연루 세력 수청 작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터키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 자, 한편 이 터키 정부가 이 쿠데타의 배후로 재미 이슬람 학자를 지목하고 이 추방 요청서를 미국에 접수했다고 앞서서 전해 주셨는데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어제 터키 당국으로부터 재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후 귤렌의 추방 요청 관련 서류 4건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크 토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서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귤렌이 쿠데타에 가담하거나 배후 조종했다는 증거를 터키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존 케리 국무장관은 전날 터키 정부가 우리에게 보낸 서류와 요구가 무엇이든 간에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온건 이슬람주의자인 귤렌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한때 정치적인 동지였지만 갈등을 겪은 뒤에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지내면서 영주권을 획득했고 터키 여권은 이미 박탈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이 핵 합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주 전체 회의에서 이란의 핵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반기문 사무총장 명의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들과 비상임이사국 관계자들에게 이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로부터 동시에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왜 비판을 받은 겁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비판한 이유가 각각 다릅니다.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는 이 보고서는 이란이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불평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면서 미국은 보고서의 해당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대사가 이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지적한 거죠?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이란이 지난해 7월 서방과 맺은 핵개발 폐기 협정을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다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핵무기 포기 대가로 주어진 서방의 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이란이 경제 제재의 효과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미국이 문제 삼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은 서방이 제재를 해제한 것이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이란은 지난 1월부터 경제 제재 해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유엔 사무총장 명의 보고서에 해당 부분은 제재 조치가 많이 풀렸음에도 아직은 제대로 된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란 측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 여행 금지와 이란 중앙은행 자산 동결이 유지되는 데에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금융 제재의 경우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유럽의 주요 은행들이 여전히 이란과 거래를 꺼리는 탓에 자금 거래가 제한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란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 정부의 불만은 최근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됐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13일 핵협상 타결 1주년 연설을 통해서 합의 이전 수준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을 빠르게 되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러시아는 왜 유엔 보고서에 반발한 겁니까?
예, 이번 보고서는 또한 지난 3월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핵 합의의 건설적인 정신에 맞지 않으며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달렸다는 견해를 담았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은 핵 합의 이행 보고서의 주제와 상관이 없다면서 이와 관련된 사실적인 측면에서도 실수가 많은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결의안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당시 입장을 내지 않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브라질 리우 올림픽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올림픽 개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화계올림픽을 앞두고 브라질 국민 가운데 절반이 올림픽 개최를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여론조사기관 다타퓰라가 성인 2,7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0%, 그리고 9%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올림픽 개최 반대 의견은 3년 전 조사 때 25%에서 2배로 늘어난 반면 찬성하는 의견은 64%였다가 이번에 크게 줄었습니다.
예. 자,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제 뜨거운 열기로 열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자, 브라질 국민들은 왜 올림픽 개최를 반기지 않는 걸까요?
예, 브라질은 지금 최악의 경기 불황과 지카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사회가 불안정한 데다가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정치 상황까지 혼란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브라질 국민들은 세계 최대 체육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림픽 개최지 리우는 물론이고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 올림픽 개최 반대 시위가 최근 꾸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라면 잘 개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시각인데
네.
경찰관들도 올림픽 반대 시위에 합류했다고요?
네, 올림픽이 열리는 리우주는 지난달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리우주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공무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봉급을 장기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과 소방 분야 등 사회 안전 관련 인력들이 곳곳에서 올림픽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올림픽이 큰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현지 정부 당국자가 경고하기도 했죠.
예. 프란시스코 도르넬리스 리우 주지사 대행은 올림픽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전과 교통 등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연방 자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누군가가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번 올림픽은 커다란 실패가 될 것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민주당 부통령 후보군이 두세 명으로 압축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집에서 요리하는 미국 남성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런 표현을 저희도 써왔는데요. 이제 사실상이란 말이 필요 없게 됐죠?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어제 부동산 기업인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Accordingly, the chair announces that Donald J. Trump, having received a majority of these votes entitled to be cast at the convention, has been selected as the Republican Party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네, 이번 전당대회 위원장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지난해 트럼프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뒤 약 1년여 만에 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거머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전체 대의원 2,472명 가운데 1,725명의 지지를 얻었고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475명,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120명 등으로 이 최종 집계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과 공화당은 넉 달 넘게 오랜 예비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데요. 미국의 50개 주 그리고 괌과 이 푸에르토리코 등 미국령에서 각각 선거를 치렀죠.
맞습니다. 어제 각 주와 미국령을 대표하는 대의원단이 차례로 나와서 이 선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대의원들이 뭐 똑같이 옷을 맞춰 입고 나온 것도 있고요. 또 나와서 소개를 하면서 아이다호주는 감자로 유명한 곳이다. 괌은 아시아에서 유명한 관광지로 미국 민주주의를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각각 특징을 소개하고 또 자랑을 늘어놓는 등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잠시 들어보실까요?
Alabama. One vote for Marco Rubio. 13 votes for Ted Cruz.
네, 엘라바마주 대의원단의 발표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영어 알파벳 순서로 어느 후보에게 몇 명의 대의원이 가는지 차례로 발표하는 겁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과반수 대의원 1,237명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어제 트럼프 후보는 뉴욕주 대의원단의 발표와 함께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주 대의원단의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And it is my honor to be able to throw Donald Trump over the top in the delegate count tonight with 89 delegates, and another 6 for John Kasich. Congratulations, Dad. We love you.
네, 트럼프 후보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동생들과 함께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뉴욕 대의원 89명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축하를 보냈고요. 옆에 있던 트럼프 후보의 다른 자녀들은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공화당 전당대회 측은 극적인 순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뉴욕주의 발표 순서를 잠시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원래 이 대통령 후보는 전통적으로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야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예외적으로 첫날에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서 이 아내 멜라니아 씨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 전당대회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뉴욕 사무실에서 동영상을 통해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실까요?
Together we've achieved historic results with the largest vote total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an Party.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고요. 또 모두 함께 공화당 예비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다면서 이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본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의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내일 21일에 지명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전당대회 첫날에는 트럼프 후보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씨와 또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어떤 사람들이 무대에 섰습니까?
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주로 의회 지도자들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앞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한동안 지지를 보류하게 됐는데요. 어제의 연설에서는 주로 당의 단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that we unify this party? What do you say that we unify this party at this crucial moment when unity is everything?
네, 라이언 하원의장은 무엇보다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단합해 반드시 승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어제는 또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와 경쟁했던 벤 칼슨 신경외과 의사, 또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연방 검사 출신인 크리스티 주지사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상대로 모의 재판을 여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연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She said all work-related emails were sent back to the State Department. The FBI director said that's not true. So, as the Hillary
네, 특히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국무부 공식 계정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점을 들어서 공격했는데요. 개인 이메일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클린턴 후보가 말했지만 미 연방수사국 FBI 조사 결과 기밀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고 또 클린턴 후보가 국무부의 모든 업무 관련 이메일을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청중에게 클린턴 후보가 유죄냐 무죄냐 하고 물었고요. 이 청중은 유죄라고 답했습니다.
네. 자, 한편 이 트럼프 후보의 이번 선거 운동에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다들 이번 전당대회 연사로 무대에 서죠.
그렇습니다. 이 어제는 둘째 딸 티파니 트럼프 씨와 이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가 연설했는데요. 티파니 트럼프 씨는 앞서 월요일에 트럼프 후보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씨가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후보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In person, my father is so friendly, so considerate, so funny, and so real. My friends walk away.
네, 개인적으로 만나면 매우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을 뿐 아니라 무척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아버지 트럼프 후보를 소개했는데요. 또 절대 적당히 중간만 하는 일이 없고 부모 역할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 자녀 스스로 길을 찾고 장점을 찾을 수 있게 늘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티파니 트럼프 씨는 트럼프 후보와 두 번째 부인인 말라 메이플 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지난 5월에 트럼프 후보의 모교이기도 한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자,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는 어땠습니까?
네, 아버지 트럼프 후보와 함께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만들자며 매우 열정적인 연설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elect a president who will work with everyone to pass legislation that will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모든 사람과 협력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자고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조언자이며 가장 좋은 친구이고 아버지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오늘로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사흘째로 접어들었는데요. 매일 주제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예,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네, 오늘 주제는 Make America First Again입니다. 이 미국이 다시 첫째가 되게 합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기회와 번영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첫날에는 국가안보와 이민 문제, 둘째 날인 어제는 주로 경제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연사들은 대부분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격하는데 연설에 상당 부문을 할애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공화당의 전당대회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잠시 민주당 쪽의 소식도 좀 살펴볼까요? 공화당에 이어서 민주당이 다음 주에 전당대회를 여는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곧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클린턴 후보 측이 확실히 계획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이번 주 토요일 23일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현재 두세 명 정도로 이 후보군을 압축해놓고 최종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인물들이 고려되고 있습니까?
네,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과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예비역 해군 제도, 또 톰 빌색 농무장관 등이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클린턴 후보가 부통령 후보의 자질로 안보 경험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케인 상원의원과 스타브리디스 제독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부통령 선정과 관련해서 클린턴 후보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 행정부 강요인 톰 빌색 농무장관, 또 토마스 페레즈 노동장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경력과 또 장점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케인 의원은 앞서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내면서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또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스타블리디스 예비역 제독은 해군 4성 장군 출신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령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빌색 농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하기에 앞서 아이오와 주지사를 지냈고요. 클린턴 후보 부부와는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요리를 하는 미국 남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네, 요즘 미국인의 부엌을 들여다보면 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이전에는 두꺼운 요리책을 보면서 요리를 했다면 요즘에는 요리책 대신에 이 똑똑한 손전화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리법을 보면서 쉽게 요리를 하는데요. 또 요리를 하고 나면 자신이 만든 요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곤 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앞치마를 두른 남성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분석한 내용인데요. 요리를 하는 남성의 숫자가 지난 30년 이래 가장 늘었다고 합니다. 가장 많아졌다고 하네요.
예. 자, 요리하는 남성의 숫자가 늘었다.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요리를 한다는 건가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답한 남성은 43%였는데요. 20년 전인 38%에 비해서 6%나 많아진 겁니다. 거기다 남성들이 요리하는 데 들이는 시간이 60년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는데요. 이 하루에 49분으로 20년 전에 40분에 비해서 10분 가까이 늘어났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한다는 건데 여성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네, 여성 가운데 집에서 요리를 한다는 비율이 70%였는데요. 지난 1960년대 88%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지만 20년 전에 67%에 비해서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요리를 하는 시간은 71분으로 60년대 101분이었던 것에 비하면 역시 줄었지만 또 20년 전보다는 오른 수치라고 하네요.
네. 자, 이렇게 보면은 미국인들이 20년 전보다 집에서 요리를 더 많이 하고 또 요리를 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들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밖에서 외식하기보다는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분석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요리 사진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요리법을 쉽게 전수받을 수 있는 소셜미디어가 널리 이용되면서 또 사람들이 더 쉽게 또 재미있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네. 자, 외식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유독 남성들이 특히 요리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요. 우선 요리의 그 남성성을 강조하는 유행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기원을 보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요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남성이었는데 이런 남성성을 자극하는 인터넷 요리 사이트나 블로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요리는 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책임져야 할 일부분으로 본다는 시각이 커졌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7월 14일 프랑스의 유명한 휴양지 니스에서 트럭을 이용한 테러 공격이 벌어져 8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1년 반 동안 미수에 그친 사건까지 포함해 크고 작은 테러 공격이 12건이나 벌어졌는데요. 프랑스는 왜 이렇게 테러에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걸까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프랑스와 테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의 주요 테러 일지.
프랑스에서는 최근 1년 6개월간 적어도 250명이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기간 불발에 그친 테러 공격까지 합치면 최소한 12건이나 되는데요. 이는 거의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테러가 벌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대형 테러 사건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Masked and heavily armed two men entered the building and began firing. 2015년 1월 프랑스 파리 시내 시사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무장 괴한들이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만평 작가와 경찰 등 12명이 숨졌는데요. 이 주간지에 실렸던 만평이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게 테러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Happening now, breaking news, Paris terror fear. Multiple people are reported killed in a shooting. There's also word of possible. 2015년 11월에는 파리 시내 공연장과 경기장 인근, 도심 식당 등에서 연쇄 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130명이 숨졌습니다. 테러범 일당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연계돼 있었고요. 대부분 벨기에 출신들이었습니다. Behind the lines of red and white police tape, investigators sifting through the wreckage began shedding light. 그리고 지난 7월 14일 프랑스 최대의 국경일로 손꼽히는 혁명 기념일 바스티유 데이에 유명한 남부 휴양지인 니스에서 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던 인파 속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돌진해서 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튀니지계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고요. 현재 수사당국이 범행 동기와 배경 등을 조사 중입니다.
왜 또 프랑스일까?
프랑스 니스 테러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생각이 왜 또 프랑스일까였을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꼽는 게 프랑스의 식민 역사인데요. 프랑스는 알제리,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오래 식민 지배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프랑스에 대한 이슬람 사회의 반감을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니스 사건을 저지른 테러범 모하메드 라후에유 브렐의 경우 튀니지계 출신인데요. 튀니지는 프랑스 지배를 70년 넘게 받다가 1956년에야 독립했습니다. 인구의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들, 즉 무슬림들로 튀니지는 현재 ISIL 최대 외국 조직원 공급처입니다. 알제리의 경우도 1962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더구나 프랑스 정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 여러 이슬람 반군 세력과 내전을 치르던 알제리 정부를 지원해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소외된 무슬림 사회.
현재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는 전체 인구의 7%에서 9%가량 됩니다. 6,600만 명가량으로 유럽에서는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알제리나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입니다.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민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들이 프랑스어 소통이 가능하고요. 또 똘레랑스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의 관용 정신에 입각한 정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수가 점점 급증하자 이들은 도시 외곽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 등을 고수하면서 따로 몰려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요. 이들이 사는 지역은 대부분 치안이 불안하고 범죄가 자주 발생하면서 일자리 차별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이민 2세대, 3세대들의 불만이 특히 커졌습니다. 유럽 선진국 가운데서 ISIL에 가담하는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에서 강한 소외감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이 이런 현상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ISIL 격퇴 작전에 적극적 동참.
La mise en sécurité de tous les quartiers qui peuvent être concernés.
Security of all districts that may be concerned. I've also asked.
네, 지난해 11월 파리에서 연쇄 테러 공격이 발생한 후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소리 들으셨는데요.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ISIL 격퇴에 나서고 있는 핵심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일에 프랑스가 ISIL 격퇴를 위해 시리아 공습작전을 수행한 것만 3,000번이 넘습니다. ISIL은 이에 맞서서 파리는 매춘과 범죄의 도시라면서 프랑스가 ISIL 테러 목록에 맨 위에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또 프랑스가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경 통제.
ISIL이 어떤 나라를 공격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자면 그들이 침투하기 쉬운 곳은 어디나 ISIL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프랑스의 경우 국경 통제가 영국이나 독일보다는 느슨한 편입니다. 프랑스는 또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침투가 쉬운데요.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훈련을 받은 ISIL 전투원들이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프랑스로 침투하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또 최근 강화된 미국의 입국 심사로 테러 분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ur ma décision.
On my decision, I have mobilized all available forces so that we can neutralize these terrorists.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약 한 달간 치러지는 유럽의 축구제전, 유로 2016 축구대회를 위해서 이를 한 차례 연장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경찰청장과 부인이 파리 자택에서 ISIL 조직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 테러 없이 넘어갔고요. 프랑스 당국은 7월 말로 이 국가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니스에서 또다시 끔찍한 테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다시 연장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또다시 돌입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프랑스와 테러 문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800 pound gorilla, 800 pound gorilla입니다.
To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So, I know you've been pushing the envelope on your company's sales. How has that been coming along?
It's not been easy because we are competing against 800-pound gorilla companies.
Oh, that's a challenge.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회사 판매 실적의 한계를 넘어보려고 노력했잖아. 어떻게 돼가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It's not been easy because we are competing against 800-pound gorilla companies.
업계 최대 회사들과의 경쟁이라서 쉽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Oh, that's a challenge.
어휴, 정말 어려운 도전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800-pound gorilla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 I know you've been pushing the envelope on your company's sales. How has that been coming along?
It's not been easy because we are competing against 800-pound gorilla companies.
Oh, that's a challenge. Today's expression is 800-pound gorilla. G-O-R-I-L-L-A. Gorilla. 800-pound gorilla. If you think about a gorilla, you know that they are generally heavy animals. Keep in mind that the average adult male gorilla actually weighs between 150 to 250 pounds. So if you can imagine an 800-pound gorilla, you know it's going to be very big and strong.
고릴라는 덩치가 크고 힘도 아주 센 동물이죠. 보통 무게가 150에서 250파운드. 킬로그램으로는 70에서 110킬로그램 정도 나가는데요. 오늘 표현에 나오는 800파운드의 고릴라는 굉장히 크고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So this expression, 800-pound gorilla, refers to a person, group, or organization that is so powerful and established that it dominates its environment. 800-pound gorilla.
라는 표현은 비즈니스 영어에서 주로 쓰이는데요.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거나 막강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위험하거나 두려운 존재를 뜻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자기의 회사 판매 실적을 높이고 싶지만 큰 회사들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t's not been easy because we are competing against 800-pound gorilla companies
라고요. 네, 이렇게 가장 크고 강력한 사람이나 회사 등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800-pound gorilla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So, I know you've been pushing the envelope on your company's sales. How has that been coming along?
It's not been easy because we are competing against 800-pound gorilla companies.
Oh, that's a challenge. Let's review. 800-pound gorilla refers to a group or organization that is so powerful and established that it dominates its environmen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오늘
Columbia, this is Houston, ALS, over.
인간이 역사상 처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합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닐 암스트롱, 에드윈 올드린, 마이클 콜린스가 탑승한 아폴로 11호가 달의 고유해 바다에 무사히 착륙한 것입니다. 달 탐사는 10년 전인 1959년 소련이 발사한 루나 1호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오다가 1969년 오늘 미국의 비행사가 달에 발을 디디는 데 성공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닐 암스트롱은 이날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디며 이 한 걸음은 작지만 인류에게 위대한 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isten,
또한 암스트롱은 행성 지구에서 온 인간 여기 달에 걸음을 남긴다고 쓴 명판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달 표면에 2시간 반 동안 머물면서 과학 관측 장치를 설치하고 암석을 채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아폴로 11호는 우주인 3명을 싣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1973년 7월 20일 오늘 미국 영화배우 브루스 리 이소룡이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Bruce Lee's death hits Hong Kong like a tornado.
그의 사인을 둘러싸고 약물 남용, 심장병, 암살 등 갖가지 의혹이 난무했지만 정확한 사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94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이소룡은 홍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6살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해온 이소룡은 1971년 영화 당산대형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또한 이소룡은 실전무술인 절권도를 창시하고 정무문, 맹룡과강, 용쟁호투 등의 영화를 통해 중국인의 강한 이미지를 서양인들에게 심어줬습니다. 무술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소룡. 그는 단순히 무술 영화에 출연한 액션 배우가 아니라 실제로 실전무도를 몸에 익힌 무술인이자 자신이 창시한 절권도라는 무술을 세계에 보급시킨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